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뉴욕 지방법원이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를 중단시킨 체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지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로피스 판사는 14일 국토안보부가 장관 대행 지정과 관련해 적합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에 따라 울프 장관 대행의 조치는 법적 권한 없이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체드 울프 국토안보부 대행은 다카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검토를 보류시키고 다카를 효과적으로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다카 수혜자들과 이 프로그램에 응모하기 위해 수년을 기다린 사람들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카는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젊은이 65만 명을 미국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5개 나라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서명식을 마쳐 세계 최대 무역권이 출범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나라는 이날 화상회의로 열린 위셉 정상회의를 통해 서명식을 끝냈습니다. 위셉 15개 참가국은 전 세계 인구와 세계 국내 총생산, 세계 무역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난 2012년 11월 이후 서명이 이루어지기까지 8년 동안 참가국과 대표단, 장관급 회의 30여 차례가 이어져 왔고 참가하기로 했던 인도는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서명한 15개 나라는 앞으로 인도 역시 위셉에 참여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 확대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페루의 마누엘 메리노 임시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로 지금까지 적어도 2명이 숨졌습니다. 당국은 14일 밤 마스크를 쓴 시위대 5천여 명이 메리노는 페루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수도 리마 거리를 행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20대 남성 2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메리노 임시대통령 행정부 강요 가운데 8명은 15일 새벽 사임했고 국회의장은 메리노의 사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회의장이던 메리노는 지난 9일 마틴 비스카라 전 대통령 축출 의결 후 페루 임시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앞서 의원들은 비스카라 전 대통령이 주지사 재직 시절 뇌물을 받았다는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축출했습니다. 비스카라는 반부패 운동으로 인기가 높았으며 절반에 달하는 의원들이 부패 혐의로 조사받는 의회와의 잦은 충돌을 빚어왔습니다. 바스카라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불법적이고 사악한 정부 탄압에 대한 죽음에 매우 슬프다면서 페루는 용감한 젊은이들의 죽음에 대한 처벌 없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 확정단체인 세계식량계획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올해보다 더욱 심한 최악의 식량 위기가 내년에 닥쳐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WFP에 노벨평화상이 주어진 것은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세계 정상들에게 수십억 달러 기부금이 없으면 오는 2021년 성경에 묘사된 것 같은 인류 종말의 기근 상황이 닥쳐올 것을 알리고 경고하기 위한 의도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즐리 총장은 이어 노벨위원회는 WFP가 분쟁 지역과 자연재해 지역, 각국의 난민 수용소를 대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활동해온 노고를 관찰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기 위해 소속 직원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일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만큼의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노벨위원회가 직접 원격회의로 정상들을 만나거나 의회 연설, 회담을 통해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이후 닥칠 엄청난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비즐리 총장은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지난 14일 기준 하루 동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만 2,905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195만 4,599명으로 200만 명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월 중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전체 사망자가 3만 3천 명에 가까우며 지난 하루 사이 사망자는 354명입니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시작된 전국적인 재봉쇄와 야간 통행금지 조치로 감염 확산 상황이 다소 확산됐지만 앞으로 며칠이 결정적인 시기라면서 경계를 계속하도록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곳곳에서는 방역 규칙을 위반하고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정권 인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 확정 중단을 요구하면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바이든 전 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안소영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일 미국 대선이 실시되고 열흘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선거 승패는 정해졌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금 상황은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승복하지 않고 대부분 경합주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패가 정해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이처럼 이 정권 핵심 인사들 그리고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상황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은 이 소송을 통해서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 수준이 그저 한번 짚어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게 연방 대법원에까지 이 소송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개표가 완료된 건 아닙니다만 현재 바이든 후보 또 트럼프 후보 각각 선거인단 몇 명을 확보하고 또 어느 정도 득표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은 그 선거인단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을 뽑는 일종의 그 간접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주별로 그 인구 비례에 따라서 그 선거인단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거인단이 538명인데요. 따라서 이 중 절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사람이 이겨서 미국 대통령이 되는 그런 구도입니다. 지금도 이제 개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11월 13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 바이든 그 후보는 현재 그 290표를 확보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217표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그 과반을 훨씬 넘긴 상태고요. 두 사람의 표 차이가 그 73표나 되기 때문에 직계 결과만을 놓고 보면은 바이든 부통령의 당선이 그 유력한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 미국 대선은 그 몇 가지 기록을 세웠는데요. 미국의 그 등록된 유권자 수가 2억 3천만 명인데 투표자 실제로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든 투표를 한 사람이 1억 6천만 명으로 67%가 참여했는데 이것은 그 120년 만에 가장 높은 그 투표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선거인단 말고 그냥 일반 전국에서 몇 표 나오더냐 이걸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7,100만 표 이상을 얻었고 바이든 부통령은 7,500만 표 이상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 둘 다 기록이라고 그러는데요. 바이든은 역대 이제 역사상 최다 득표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직 대통령이 또 7천만 표 이상으로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번 선거가 트럼프 바이든, 바이든 트럼프 후보가 선거가 그만큼 치열했고 또 동시에 미국의 분열상 양극화를 보여준 선거가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선거를 도둑 맞았다 또 이런 글을 올렸고요. 현재는 미시간, 조지아 등에서 소송 5건을 제기했습니다. 우편 선거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편투표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이 선거일 당일인 3일 이후에 이뤄진 우편투표에 대해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요. 또 투표일 사흘이 지난 뒤에 도착하는 우표투표도 인정하고 있는 이런 일부 주의 방침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일찌감치 이 적법성의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지금 이것을 두고 소송을 통해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일부 주에서는 우편투표 외에도 이 다른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개표 참관인들의 참관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부 주에서는 가령 조지아 등에서는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재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0.5% 미만 차이가 날 경우에 후보 두 사람 간에 이것은 그 이의제기가 있으면은 그거를 재경표를 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연방 대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벌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산이 있는 겁니까?
두고 봐야겠지만 그렇게 승산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소송을 만일 하고 이미 벌써 뭐 5군데 이상 지금 출소송을 한 건데요.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대선의 승자 확정. 지금 그 누구도 확실하게 그 공식적으로 누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승자 확정을 좀 늦출 수는 있겠지만 결과는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그 미국 언론은 그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선거를 도둑맞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 소송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예를 들면은 뭐 상당한 그 개표 과정에서 컴퓨터 조작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증거다 뭐 이러든가, 없는 사람이 뭐 갑자기 뭐 유령표가 나와서 했는데 이것이 그 증거다 이런 것을 확실히 제시를 하고, 그렇게 되고 미국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상당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뭐 이제 좀 사태는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벌써 선거가 그 실시되고 열흘 정도 지났는데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측에서는 부정선거가 있다 이런 주장만 나왔지 이를 뒷받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내놓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연방 대법원에 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승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희박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의 독특한 대선 방식 때문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고도 아직 뭐 공식 확정되고 취임식을 가기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독특한 절차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아까 앞서서 최은기 기자가 바이든 후보가 29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한 것은 사실 아직 일부 주에서는 아직 개표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언론의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동안의 흐름을 봐서 이제 당선인을 추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왔죠. 그래서 대체로 관례상 보면은 이제 개표는 투표일 다음이면은 사실상 거의 끝나고 거기에 따라서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나타나면은 그 상대 후보가 일단은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뒤이어서 이제 다수표를 획득한 후보가 승리 선언을 하고요. 이걸로서 사실상 정치적인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때부터 다수표를 얻은 후보는 당선인으로서 이제 불리게 되고 또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나가고 인수인계 절차를 공식으로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당선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공식적으로는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선거를 이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공식적으로는 12월 초에 각 주가 의회가 이제 그 있고 주 정부가 있는데 주 정부에서 그 선거인단 투표 결과, 그러니까 대선 투표 결과죠. 이것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 공식 발표해서 모아져서 270표가 모아진 후보가 당선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이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 주정부의 인증 자체도 예정된 12월 초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 끝나지 않으면 주정부도 이 인증을 하기가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연방대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네. 주정부가 이제 그 확정을 못하게 되면은 주의회가 이거를 이제 표결로서 당선인을 확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굉장히 아직도 그 유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20년 전에 그 부시 고어 대결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개표 결과가 지연돼서 발표까지 한 달 넘게 걸렸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이제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정권 이양이 이제 순조롭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불복하고 이제 소송전을 벌이면은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는 그런 게 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글을 올린 것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쉽사리 승복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하나 지금 다섯 개 주에서나 지금 소송전을 벌린 거 봐서 그렇게 쉽게 이렇게 승복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또 이번 전반적인 상황이 또 2000년대 20년 전에 그때 상황하고는 또 좀 상당히 다른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태가 좀 더 그거보다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들 미국 언론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는 미국 하원 의원 또 상원 의원 3분의 1을 다시 선출했습니다. 상하원 의석 분포는 어떻게 됐나요?
예, 사실 그 하원은 예측대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원에서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차는 전보다 더 줄어들어서 다시 공화당이 상당히 선전을 한 것으로 평가를 되고 있고요. 상원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또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확정되지 않은 것이 조지아주에 걸려있는 두석의 상원의원석인데요. 요거를 제외하고 지금 공화당이 이미 50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지아주 두석 중에서 한 석만 획득을 해도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이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원 의석 분포도 여전히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확정돼서 내년에 취임할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정부 부처의 주요 요직은 다 상원의 인준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원에서 공화당이 상당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운영은 출범 초기부터 그야말로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트럼프와 바이든 두 진영의 표정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분수령이었는데요. 지난 7일 바이든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 270석을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밤 대국민연설에 나섰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pledge to be a president who seeks not to divide, but unify. Who doesn't see red states and blue states, only sees the United States.
바이든 후보는 레드 스테이트나 블루 스테이트를 가리지 않고 오직 미국의 통합을 추구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일에요. 이 코로나 사태를 다룰 태스크포스 자문단을 발표했는데 역시 코로나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서 하루에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에 가깝게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상황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나 날이 추워지면서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 침체 이것은 누가 되든 사실 가장 최우선 과제라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의 관측이었고요. 바이든 후보도 그 태스크포스 자문단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인수팀, 정권 인수팀의 웹사이트를 개설했는데요. 이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에 우선 과제로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네 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그리고 네. 경제 회복 둘은 하나로 엮어져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인종평등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코로나와 경제 회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행정부가 들어서도 최우선 과제이고요. 다만 인종평등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는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 바이든 시장은 정권인수위원회와 정부 출범에 앞서서 연방정부 각 부처 또 기관의 운영을 검토할 기관 검토팀을 발족했습니다. 어떤 인사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과 이제 별도로 바이든 진영은 이미 그 승리를 선언하고 또 정권 인수 작업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0일 날은 그 정부 운영을 그 담당할 기관 검토팀을 발족을 했습니다. 영어로 에이전시 리뷰 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정권을 인수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존의 그 미국 행정부 정부 기관들이 어떤 지금 상황이고 이것을 새 정부가 맡아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이제 미리 그 인수에 대비해서 이런 팀을 이제 꾸리는 건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기관 검토 팀에서 총 백악관을 포함해서 39개 팀이 있고요. 총 500여 명이 그 참가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당연히 그 바이든 진영의 그 전문가들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 또 연구원 박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대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심인 그 국무부를 그 장악할 그럴 팀에는 국무부 과거 그 아프리카 담당을 했던 그 차관보 출신이죠. 린다 그 그린필드라는 그런 사람이 그 참가를 했고요. 또 CIA 같은 이제 정보기관도 당연히 이제 그 인수를 하게 되니까 여기를 참가하는데 여기에는 그 한반도 전문가인 정박 브루킹스 연구원도 참여를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추수감사절 이전에 또 장관 지명자들을 발표할 거란 얘기도 있던데 외교 안보 분야에는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예, 이 바이든 후보를 보면요. 역대 어느 당선인보다도 사실 그 외교 안보 분야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입니다.
예.
아시는 대로 상원에서 36년간 육선을 하면서 그 외교위원회 위원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8년간 사실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후보의 외교 안보, 뭐 비단 외교 안보 분야뿐만은 아니지만 국정 전반에서 인재풀은 경험을 갖춘 인재풀 전직 관료들을 주로 중심으로 상당히 폭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미 의회나 또는 부통령 재직 시절에 외교 안보 분야에서 같이 일했던 인사들이 유력하게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일부를 보면요. 역시 핵심은 우리가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있겠고요. 관련해서 토니 블링크 전 국무부 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블링컨 전 부장관은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 캠프의 외교 안보 총괄력을 맡았었습니다. 그만큼 그 선거에도 공이 큰 공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바이든 후보가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에 보좌관을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예.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국가안보보좌관이었고 또 유엔 대사도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 수잔 라이스 전 보좌관은 사실 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과 함께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됐을 정도로 이 상당히 바이든 후보와는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스 전 보좌관은 국무장관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다시 한번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 바이든 후보가 이제 상원의원을 지낸 고향이죠. 델라웨어주의 현재 상원의원은 크리스 쿤스 의원인데요. 이 크리스 쿤스 의원도 그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강경화 그 외교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별도로 면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방장관에는 지금 많은 언론들이 미셸 플로노이 전 국방부 차관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사실 그 앞서서 오바마 행정부 2기 때도 국방장관에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플로노이 전 차관이 국방장관에 실제로 지명될 경우에 미국 역사상 첫 여성 국방장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일에 그 대선 불복 의사를 밝히고 계속해서 트위터에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이죠. 그 바이든 후보가 이제 승리를 선언한 이후에 공개 활동을 이제 상당히 자제하고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활동을 한 것을 보면 지난 7일과 8일 날은 그 버지니아 그러니까 워싱턴 인근입니다. 버지니아를 방문해서 이제 골프를 이틀 연속 쳤고요. 11일 날은 그 미국의 그 재향군인의 날입니다. 전몰 장병을 기리는 날인데요. 이날에는 그 워싱턴 인근의 그 알링턴 국립묘지를 그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참배했는데요. 이때도 그 트럼프 대통령 기자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한 10분간 간단히 참배만 하고 기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로 이제 침묵을 지키면서 트위터만 지금 그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은 지난 5일 날 그 선거를 도둑 맞았다 이렇게 말한 게 전부고요. 이어서는 그 트위터를 올리고 있는데 10일 날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11일 날에는 우리는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12일 날에는 폭스뉴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우호적인 그 방송으로 알려진 뉴스가 이제 폭스뉴스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폭스뉴스의 시청률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길어진 그런 침묵 이런 것에 대해서 CNN을 비롯한 언론은 대통령이 그 자기 일을 안 하고 결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9일 또 트위터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해서 한다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에스퍼 국방장관 경질은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되기도 했었지만 조금 이례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재임이 불과 두 달 남지 않았냐라는 관측이 유력한 것인데 이제 이 기간 중에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대행을 내세운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에스퍼 국방장관 사이에는 적지 않은 좀 불화라고 할까요? 의견 불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가깝게는 지난 6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흑인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 이제 말하자면 단속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여기저기에서 이제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그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차별 반대 시위 군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에스퍼 장관이 여기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불쾌하게 반응을 보였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관련한 사안들이 계속해서 앙금으로 남았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왔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 주둔한 미군,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군 병력을 연말까지 철수하겠다 이런 방침을 공표하지 않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에스퍼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군의 고위 간부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리에 또는 그 암암리에 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서 일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그 트위터에 올렸었냐 하면 이 미군 병사들은 이 철군한다고 하는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데 고위 간부들, 펜타곤의 고위 간부들은 이걸 싫어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방위산업체들과 연결돼서 무기를 판매하고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상당히 직설적으로 사실 비난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하게 됐다. 이런 분석들이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0일이죠. 트럼프 행정부 2기로 원활한 이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 will be a smooth transition to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정권 이양에 대한 기자 질문에 모든 투표에 대한 개표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트럼프 행정부 2기로 원활한 이양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헌법에 따른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트럼프 행정부 2기라는 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이것이 그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 의도적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발언이냐 이걸 먼저 좀 봐야 되는데요. 이날 그 전후 발언을 과정을 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런 발언이 그날 미리 준비된 어떤 성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
기자의 그 질문에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날 질문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전 세계의 그 자유선거, 공정선거를 장려하는 국무부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인데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니 미국은 그 다른 나라들 보고는 자유선거, 공정선거하고 규범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과에 승복을 안 하는 것은 국무부의 이런 그 주장 이런 거하고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기자가 일종의 좀 신랄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것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그 좀 뭐 속된 말로 하면 좀 열을 받아서 화가 나서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거는 틀림없이 그 다 진행이 될 것이고 투표가 저 검표가 다 이루어질 것이고 1월 20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 이익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일 이것이 이제 준비된 발언이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폼페오 장관 본인이 이 같은 그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그런 인상인데요. 지금 전후 과정을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일종의 답변 과정에서 하나의 그 속된 말로 하면 좀 화가 나서 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어쨌든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은 좀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비판의 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승리를 축하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이제 그 전화를 걸어서 승리를 축하했는데요.
예.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으로는 유일한 생존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공화당 원들 사이에서 미치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부시 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게 축하를 전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다, 권리이고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시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2000년 대선에서 이 재검표 소송까지 가는 끝에 이 당선이 확정된 그런 장본인인데요. 이 그런 만큼 이 바이든 후보에게 대한 축하 인사가 상당한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에 공화당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일종의 뭐 집권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침묵을 지키고 있고, 그야말로 이제 그 원론적인 발언,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살펴보고 법적 검토, 그러니까 소송력이죠.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원칙론적인 그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부 그 소장파 그 공화당 의원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그 지금 당선자에게 그 정보, 그러니까 CIA든 무슨 NIA든 이런 정보기관에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어서 우회적인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승복을 촉구하는 이런 발언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공화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어떤가요?
예, 이 부분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1주의 또는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사실 기존의 동맹뿐만 아니라 적대국과도 상당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특히 동맹과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웠는데요.
예.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동맹과의 조율 그리고 전통적인 동맹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맹과의 관계에서 일방 통행은 없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집권 4년 동안 미국과 상당히 껄끄럽게 부딪혔던 유럽 국가의 정상들이 다른 어떤 나라들 정상보다도 일찌감치 바이든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보면요.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 영국 이런 나라들, 영국은 좀 덜하긴 했지만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당히 특히 방위비 증액,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방위비 증액을 놓고 긴장이 많았었는데요.
예.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독일 주둔 미군 병력 일부를 철수하는 그런 결정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또 긴장이 팽배했었는데요. 이제 그 이런 전통적인 동맹국들, 특히 유럽의 이런 동맹국들과 바이든 후보는 그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말하자면 관계를 회복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만약에 집권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그 중국을 봉쇄하는 듯한 그 나를 세운 그런 정책을 보였죠. 아시겠지만 그 남중국해 문제도 있었고 또 무역 문제도 있었고요. 또 홍콩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악재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지금 상당히 그 험악한 그런 이제 관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바이든 그 대통령이 그 집권을 하더라도 스타일은 좀 바뀔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중국과의 그 갈등 문제 자체 이것은 그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상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를 그렇다고 이 문제를 미국이 양보할 수도 없고 홍콩 이 문제를 그렇다고 미국이 새 대통령이 들어섰다고 양보할 수 없습니다. 또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걸린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했다고 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하루아침에 이제 낮출 수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보면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의회의 그 문제 상황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설사 어떤 그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좀 협력적인 자세를 보일라 할지라도 공화당이 아직도 의회를 장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그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것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그 적대적인 그 굉장히 같은 말이에도 혹전적인 말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지 않고 차이나 바이러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중국이 퍼뜨렸다 이런 그 발언을 해서 이제 문제가 돼 있는데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스타일은 좀 바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 갈등 관계 또 남중국해 이런 것은 계속 아마 가지 않겠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정권 인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등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연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안수영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나는 대통령 자리에 맞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말을 한 미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29대 워런 하딩 대통령인데요. 이건 단지 하딩 대통령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워런 하딩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고 있는 건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9대 워런 하딩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워런 하딩입니다. 혹시 내 사진을 봤다면 느꼈겠지만 인물이 참 훤칠하죠. 난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잘생긴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답니다. 외모가 대통령감이라서 날 대통령으로 밀었다는 사람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나는 1865년 11월 2일에 오하이오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는 농장일을 돕고 시내에 가서 헤엄치며 놀고 마을 악단에 연주를 하는 등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학교는 아이베리아에 있는 오하이오 중부대학을 나왔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교사와 보험 판매원으로 잠시 일하기도 했지만 곧 언론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친구들과 $300를 모아서 메리온 스타란 작은 신문사를 인수했습니다. 신문 발행인이 된 건데요. 늘 균형 있는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신문사 발행인으로 있으면서 하딩은 오하이오주의 여러 정치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게 됐는데요. 사실 워런 하딩은 열렬한 공화당 지지자였습니다. 청년 공화당원 모임에 가입해서 1884년 대통령 선거 때는 같은 오하이오 출신인 제임스 블레인 후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인은 그해 선거에서 패했지만 하딩은 오하이오 공화당 내에서 점점 인맥을 늘려갔습니다.
하딩은 1899년에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하딩이 맡은 첫 공직이었죠. 그리고 주지사 선거에 나가고 싶어 했는데요. 그 대신에 1903년에 오하이오 부지사가 됐습니다. 그 뒤에 다시 주지사 선거에 나가려고 했는데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해서 다시 신문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다가 1909년에 마침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아서 주지사 선거에 나갔지만 보수적인 성향의 민주당 후보 저슨 하몬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2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하는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을 위해서 후보 지명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지도를 높여서 1914년에 오하이오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됐죠.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총장을 지낸 유진 트라니 박사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1914년 선거는 주민들이 직접 연방 상원의원을 선출한 첫 선거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주의회에서 연방 상원의원을 선출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하딩은 오하이오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첫 연방 상원의원으로 기록됐습니다. 하딩은 상원의원 생활을 무척 만족스러워했는데요. 그런데도 6년 단 한 번 임기를 지내고 나서 상원의원 경력을 마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920년 선거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1920년 미국 중서부 시카고시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열렸다. 레너드 우드 장군과 프랭크 라우든 일리노이 주지사가 팽팽하게 대결하면서 투표에 투표를 거듭해도 확실한 승자가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공화당 지도부는 밀실 협상 끝에 워런 하딩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서 라우든 주지사를 지지하던 세력이 아홉 번째 투표에서 하딩에게 표를 몰아주기 시작했고요. 결국 열 번째 투표에서 워런 하딩이 65%의 지지를 받으면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뽑혔습니다. 백 투 노멀시, 그러니까 정상 상태로 복귀란 선거 구호를 내세웠던 하딩은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큰 표차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일반 투표 표차가 그렇게 많이 벌어졌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하딩 전문가 유진 트라니 박사의 설명입니다.
하딩이 일반 투표에서 60.2%의 지지율을 보였는데 1,600만 표를 얻으면서 37개 주에서 승리했죠. 민주당 후보였던 제임스 칵스는 11개 주에서 승리했는데 900만 표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하딩이 404표, 칵스가 127표였습니다. 하딩은 모든 걸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전쟁과 복잡한 국제관계에 지쳐 있었습니다. 경제도 물론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 하딩이 모든 걸 제1차 세계대전 전의 상태, 정상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미국인들이 지쳐 있었는데 하딩이 안정을 약속한 겁니다.
전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안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고 밖으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런 하딩 대통령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하딩은 대통령의 역할을 대부분 의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립은 의회에, 업무는 행정부 강요들에게 맡긴 채 골프와 카드놀이에 열중했는데요. 당시 공화당이 주도하던 미 의회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 취했던 여러 가지 통제 조치를 해제했고요. 세금을 인하하는 대신에 높은 관세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또 엄격한 이민 제한법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하딩 대통령은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미국이 전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경제 성장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 면에서 어느 정도 업적이 있긴 했죠. 외교 정책 면에서 가장 큰 업적으로는 워싱턴에서 군축 회의를 연 걸 꼽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등 9개 나라가 참가해서 해군 군비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하딩은 또 꽤 훌륭한 인물들을 행정부 장관으로 앉혔습니다. 찰스 에반스 휴스 국무장관이나 허버트 후버 상무장관, 찰스 도스 예산국장, 헨리 월러스 농무장관 등은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딩 대통령은 친구들을 너무 챙긴 나머지 별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행정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다시 유진 트라니 전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총장입니다.
특히 세 사람, 에드윈 덴비 해군 장관, 해리 도어티 법무장관, 그리고 엘버트 폴 내무장관을 아주 잘못된 인사정책의 예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폴 내무장관은 티포돔 사건과 관련해서 재임 중에 저지른 부정 때문에 미국 역사상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감옥에 가는 기록을 세우게 되죠. 엘버트 폴 내무장관은 하딩 대통령에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티포돔은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에 있는 미국 석유 비축지를 말하는데요. 엘버트 폴 내무장관이 뇌물을 받고 민간 기업이 국유지인 티포돔에 들어가서 석유를 생산할 수 있게 허용했던 겁니다. 그 밖에 다른 행정부 관리들이 정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그런 혐의도 나왔는데요. 이런 행정부 관리들의 부정에 대한 얘기가 들리자 하딩 대통령은 친구들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1923년 여름 하딩 대통령은 아내 플로렌스와 허버트 후보 상무장관과 함께 서부로 연설 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에 하딩 대통령은 후보 장관에게 넌지시 물었다. 만약 행정부 내에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국가와 정당을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숨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후보 장관은 공개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하딩 대통령은 주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미칠 파급을 두려워했던 건데요. 다행히 하딩 대통령은 이런 행정부 관리들의 부정이 일반에 알려지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서부를 여행하던 중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겁니다.
1923년 8월 2일 목요일에 사망했는데요. 사실 하딩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독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문이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요. 하딩 대통령이 사망할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행정부 부정부패는 모두 하딩이 사망한 다음에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딩이 사망했을 때는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언론이 하딩 행정부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했고요. 장관들 이름이 부정사건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엘버트 폴 내무장관이 교도소에 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딩 대통령이 숨지고 10년이 지나서 하딩 대통령 행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한 인사는 하딩 대통령을 가리켜서 현대판 에이브러햄 링컨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딩 대통령의 명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워렌 하딩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딩 대통령은 여러 조사에서 가장 순위가 낮거나 겨우 마지막을 면해서 끝에서 두세 번째 순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딩 대통령 개인이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잘못된 인사정책을 폈고 제대로 행정부를 이끌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자격 미달이었다고 역사학자 유진 트라니 박사는 말했습니다.
하딩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대통령직에 걸맞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배경이나 교육 정도, 타고난 소질 면에서요. 하딩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오면은요. 하딩은 양쪽 얘기가 다 좋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력이 부족했던 거죠. 최근 하딩 대통령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 같습니다. 하딩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9대 워런 하딩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군 특수부대는 최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무장 세력에 납치된 미국 시민을 성공적으로 구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시민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약속을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 인접국인 니제르에서 가족과 함께 살다가 납치됐던 27살의 미국인 농부가 풀려났습니다. 앞서 납치범들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몸값을 요구하며 그를 납치했었습니다. 미국은 나이지리아와 니제르 정부와 협력해 이번 구출 작전을 성공시켰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의 조너슨 호프먼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작전 수행을 지원한 우방국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시민을 보호하고 전 세계에서 국익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을 만나 이번 구출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을 칭찬했습니다.
I want to thank the special forces. There was a tremendous event. It was something that had to get done because they were playing with American citizens. We can't let that happen.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특수부대에 감사하고 실로 대단한 작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미국 시민들을 갖고 놀았기 때문에 작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내셔널 반테러 센터의 크리스 밀러 국장도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밀러 국장은 트위터에서 이는 모든 범죄자와 테러 집단에게 미국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들을 구출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납치된 모든 미국 시민을 안전하게 구출한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감한 미군과 이를 지원하는 정보 전문가 그리고 외교적 노력이 합쳐져 납치된 인질이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며 우리는 미국인이 납치돼 인질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view.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